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저들이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도 다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성경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보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맨 뒤쪽 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5장에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이 앞부분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서신을 받는 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핍박의 파도가 가까이 오던 그런 형편에서 있었던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사도는 그런 그들에게 위로와 또한 소망 그리고 확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전서의 그 끝부분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걱정 많으신가요? 요즘에는 어떤 걱정이 많으세요? 다른 걱정보다도 어떤 나는 요즘에 걱정은 별로 안 하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걱정의 종류는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고 또한뭐 뉴스를 들으면은 뭐 전쟁이 터졌다, 터질 것이다, 앞으로 몇년 후면은 뭐 3차 대전 얘기가 뭐 나오고 수도 없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뭐 어제 뉴스 같은 경우, 팍스 뉴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미국의 가장 고위장성 중에 한 사람이 2025년에는 중국과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오피니언을 얘기할 뿐인데 그걸 듣는 사람들은 많이 주목하고 염려 잘하는 사람들은 또 크게 염려하게 돼요, 그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기독교계에서는 이제 마지막 때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주 예수께서 오실 날 오늘 저녁이라도 올수 있으니까 준비해라. 근데 우린 기쁜 소식인데 어떤 분들은 또 그게 염려가 돼요. 뭐 여러 가지 우리는 여러 종류의 염려들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보다 그 당시에 실제적인 핍박이 다가오고 있던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걱정이든지 더 이상 짊어지고 그걸 생각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돼요. 주님께 맡기면 거기에 해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은 캐스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물을 던지든지 낚시질 할 때도 캐스팅한다 그러잖아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나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걱정을 주님 앞에 맡기면 주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나 그걸 지켜보고 있으면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염려가 매우 일상적인 우리들에게 특히 이 베드로 서신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돌보고 계시는 중이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성도를 돌보신다는 그것이 진짜 진리입니다. 그게 참된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지만 진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영적인 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는 그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또 시편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보신다.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수도 없이, 때도 없이 죽는 사람들 소식을 단지 숫자로 처리를 해버리죠. 그냥 숫자로 기록할 뿐이에요. 그리고 망각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 살기 원하게 된 우리들, 우리 성도의 죽음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세요.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신다. 우리가 성도의 죽음을 생각을 할 때, 주님 품에 안기신 우리 홍덕임 어머님의 삶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머님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지요. 지금은 영원히 안식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자녀의 평안과 기쁨을 보시면서 아버지께서 크게 기뻐하시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제가 유족들 좀 심방하고 같이 예배를 좀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그 조그마한 의정실 옆에 이렇게 앉아서 있는 거저 책상 있잖아요. 밥상 같은 그런 조그만 책상. 거기 위에 노트들이 있고 펼쳐진 성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성경을 쓰신 그 흔적이에요. 물어보니까 바로 거기서 항상 쓰셨대요. 성경을. 항상 성경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필사라고 우리 하잖아요.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장녀인 이정희 성도님이 거기 같이 계셨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쓰면서 이렇게 기쁘고 좋은지 몰랐다. 너무도 좋다. 너무도 좋아. 그렇게 행복해 하시더랍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평소에 쓰고 계시던 안경도 안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경 안 쓰고 성경을 잘볼 수가 있게 돼서 눈이 밝아졌다. 그 안경 쓰시던 분이 안경도 안 쓰는 거예요. 성경을 쓰다 보니. 물론 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주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사모하고 헌신하면 주께서 또한 적합한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돌보세요. 염려가 있으세요? 좀 맡겨보세요, 주님 앞에. 그리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더 찾아보십시오. 그럼 주께서 더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도를 돌보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돌보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성도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이 세상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지금도 계속 건축해 가시는 건물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을 통해서 건축해 가시는 것 교회고요.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것 교회입니다. 그 건축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역사는 계속해서 뭐 아담과 이브서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특별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게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는 그 일을 이렇게 부르셔서 시작을 하셨는데, 거기서도 시작된, 그래서 이스라엘을 또한 세우시고, 일을 계속 진행시키시고, 또한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교회,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거룩한 건축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임한 것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그 일을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해서 이뤄 가시는 중이죠. 그래서 세상에 어떤 건축보다도 오랜 동안 진행 중이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건축이 우리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우리가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 연결돼서 살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우리의 인생에 참여하고 있기에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보다 더욱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그런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서신을 보면서 핍박과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가장 해줄 수 있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믿는 자들의 인생의 커넥션을 이루고 있음을 기뻐하라는 것이죠.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께서 돌보시는 일이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큰 격려 중에 새 열심을 내라고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자, 그런데 오늘 좀 저희들이 이 거룩한 건축에 우리가 이렇게 플러그인 되는 건데, 우리가 연결이 되는 건데, 잘 참여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건축에 잘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물의 중심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한다. 건물이 세워져 가는데 건물의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는 건물의 파트가 있다면 결코 건물이 세워져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에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 4절 맨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뭐죠? 이렇게 돼 있죠.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께 나아오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십시오. 이거는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전하는 메시지인데 주님께 나와서 지금 구원받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 말은 사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님께 나오라는 그런 말을 뜻합니다. 현재 진행 분사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keep coming 그런 식이에요. 주님 앞에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즉 매일 주님과의 계속되는 사귐을 뜻하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해서 거듭거듭되는 일, 주님과의 사귐을 그렇게 매일 사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주님 위에 매일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 건축해 나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은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돌 또는 반석. 살아있는 귀한 돌이라고 해요. 자, 주님은 분명히 믿음의 반석이니까 뭐 돌이라고 우리 표현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다는 말을 해요. 그냥 주님은 바위입니다, 반석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살아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하실 수 있죠. 왜 살아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예,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셨었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죠. 죄와 죽음과 사망과 지옥의 세력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창조주 되시고 보존자가 되시죠. 그리고 주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 세계를 알게 마음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냥 어떤 예식을 진행하고 예식을 행하는 그런 일을 유지하는 정도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에 우리가 소중한 그런 우리 의식이 있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뭐가 있습니까? 성찬이 있고 또 침례가 있고 그렇죠. 아주 중요한 의식이죠. 그러나 그 의식은 지금 살아계신 그분과의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그냥 예식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예식을 기가 막히게 정교하게 하고 공교롭게 진행을 하고 그래도 바로 이 살아계신 분과의 사귐을 위해서 있지 않으면 그거는 죽어있는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예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살아서 지금 활동하시는 천지만물의 주님, 생명의 하나님과의 관계, 사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귐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relationship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살아계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연결이 돼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의 사귐이에요. 펠로우십입니다. 결코 우리가 어떤 그런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시간 중에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예식을 행하고 그렇게 규칙적인 어떤 그런 행사를 하는 것, 그게 기독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한 부분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그저 그렇게 어떤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의 연결을 도와주는 그런 영적인 유기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지금 연결이 되고 주님 말씀 속에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주를 새롭게 바라보고 우리 헌신이 있고 그 같은 생명의 움직임이 있어서 예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배는 그냥 예식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서 지금 활동하시는 천지만물의 주님, 생명의 하나님과의 사귐을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께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라. 살아계신 주님과의 연결, 살아있는 귀한 돌, 그 생명의 연결이 되는 그 일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예수 안에서 살게 된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원하면서 사는 사람들인가 생각해 보시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는 매일 주님께 나와 사귀면서 주님이 누구시고 행하신 일은 무엇이며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주를 믿는 자에게 주는 진리와 세력을 알고 경험하며 사는 사람. 좀 길지만 하나하나를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매일 주님께 나와 사귀는 사람이에요. 사귀는데 무엇을 알아가면서 사귀는가?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죠. 주님의 거룩해서 성품이 무엇이고 주님이 어떻게 행하신 일은 무엇이고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이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원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된 진리와 우리가 누리게 된 영적인 세력의 문제를 알고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가만히 보면 굉장히 그냥 가만히 어떤 동적인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기도하는 것도 동적인 것 같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이 있는 것도 동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 어떤 액티비티가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엄청난 그런 액션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엄청난 그런 영적인 그런 액션 속에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과의 계속해서 쉬지 않는 어떤 그런 연결이 지금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4절이 시작되고 보면 이제 6절에 이어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 6절의 말씀이 이렇게 있고 또 7절, 8절도 보면은 계속 뭔가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그랬으니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성경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죠. 그렇죠?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새번역에 보시면 보아라 거기에 그 기억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기억 그게 뭡니까? 각주죠. 맨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설명을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은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말씀을 지금 여기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괄호에 보면은 70인역이다 그렇게 적혀져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 구약의 그 히브리어로 된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70인이 번역을 한 주전 4년 경에 번역을 한 것이 바로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구약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거기에 또한 충분하게 인정이 되고 있는 그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해서 기록을 했던 그 내용이 바로 이 70인역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구약에서도 이렇게 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돌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구원 또는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왜 인용을 할까요? 그것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자,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예수께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주의 도우심과 주의 보호하심과 주의 인도하심, 주의 약속, 그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께 나오는 그 삶은 가장 최고의 삶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 전능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리 지금 6절에 말하듯이 모퉁이 돌이 되신 거예요. 교회에 모퉁이 돌이에요. 딱 머리돌이 되신 거예요. 그 반석이 되셔서 그와 연결되는 모든 다른 살아있는 돌들, 우리가 또한 살아있는 돌들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인데, 메시아와 연결된 생명을 가지게 된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어떤 사귐을 갖게 되었을까요? 마찰적인 사귐이에요. 마찰적인 사귐.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거예요. 마찰을 일으키는 사귐. 왜냐하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하게 딱 그 모습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반듯한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 모퉁이 돌과 연결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겼죠? 각자 좀 다르실 거예요. 아마 굴곡이 많을 거예요. 어떤 분이 이쪽에 삐쩍 튀어나오고 어떤 분은 저쪽에 쑥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모퉁이 돌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라면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일은 바로 함께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교회가 건축이 되도록 하시는 일이에요. 누가 깨져야 할까요? 예수님이 깨지나요? 우리가 깨지나요? 예, 잘 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깨져야 돼요. 안 깨지고 내가 계속 있으면 그 부분은 계속 마찰 부분이에요. 마찰 부분. 왜요? 같이 세워져 가야 되는데 안 깨지면은 들어맞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건물에.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아주 아주 엄청난 액션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공동체는 그와 같이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연결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각 사람을 다듬어 가십니다. 다듬어 가시고 주께서 디자인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가시고 또한 공동체를 그렇게 빚어 가시는 겁니다. 이 건축이 언제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래전부터. 이 장기적인 건축이에요.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실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 새로운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러나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스라엘을 불러서 하시게 하셨던 그 일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사장이고 그런 말씀이 쭉 나오는 겁니다. 이 구절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교회 그대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그 일, 거룩한 일은 또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도록 부르심을 받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으신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그 건축 속에 우리 각자의 삶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보다 소중한 일은 없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공동체적인 그런 부르심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명심하고 사는 게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사귐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더욱더 격려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못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자신도 못 보고 또 우리 주위도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연결이 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할 때 우리의 그런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서로 간에 듣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분명하게 더욱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떨 때 낙심하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또한 다른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될 때도 있고, 또 거꾸로 다른 형제 자매가 어려울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또 나눠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이내믹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게 되었고 그 계획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있게 된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진리라고 지금도 외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그런 역동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건축에 우리가 연결이 되어서 살아갈 때 잘 그 건축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살려면 바로 이 주님과의 사귐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사귐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주님과 사귀어가는 그 일.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생각을 하실 때도 우리가 개인의 어떤 경건 훈련이 있잖아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나 개인만으로 그치지 않은, 그러니까 공동체로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즉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주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교회 근본 성격이에요. 교회는 어떤 일보다도 주님과의 사귐이 우선적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이 나옵니다. 주님과의 사귐. 그래서 주님과의 사귐이란 뭡니까? 예,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 우리 잘 아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개인의 기도도 있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도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우리가 섬기는 그런 일, 봉사하는 일, 그 모든 것들이 다 경건의 삶의 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주님과의 사귐이 교회의 근본 성격이에요. 아, 보링해 그런 거, 그거 말고 뭔가 익사이팅한 거,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유혹이 있을 때는 있습니다. 뭔가 일을 막 하면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과의 사귐이 없을 때는 모퉁이 돌에 맞춰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모퉁이 돌이 연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건축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보여야 합니다. 성도는 그것을 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고 예수를 예수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봐야만 해요. 그러고 그렇게 영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과의 사귐을 우선하는 우리 귀한 참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8절 말씀을 보세요. 그 주님과의 사귐이 얼마나 소중하면 베드로 사도는요 조금 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면으로 강조를 해요.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나 격려할 때 그냥 신나는 말만 해주는 게 그 격려가 아니라고, 그죠? 부정적인 말도 우리에게 격려가 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또 그러셨잖아요, 그죠? 예, 엄중한 그런 경계를 하실 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크게 격려하실 때도 있지만, 근데 8절도 그런 맥락에 보세요.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도 디귿이라고 이렇게 각주를 보라고 되어 있죠. 디귿 보면은 바로 이사야서 8장 14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에 있는 구약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 구약의 그 말씀을 그대로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는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예수님이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대요. 즉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영원히 가치 있고 거룩한 건축의 부분이 되도록 해주시는 힘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영원히 걸려 넘어지고 심판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차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내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 결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고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예수 없이도 나는 종교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란 존재에 나는 가까이 가서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없어도 하나님 믿으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친 경우가 있어요. 예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뭡니까? 결의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겠다는 결의를 하는 거예요. 대놓고 그런 결의를 하지 않죠. 예수도 좋지만 다른 것도 좋아하는 그런 메시지를 까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두고 하는 선택과 결의가 어떤 사람은 영원히 축복된 인생이 되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심판과 저주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만이 구원과 생명의 길이에요. 죄사함과 천국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잘 아시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그것도 봤죠. 최춘선 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예수 천국 불신지옥 유명한 그런 외침이었죠. 그런데 그걸 아주 극단주의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세상은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극단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 가지고 전도가 되느냐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게 해보셨나요? 그런데 그걸 극단주의적인 어떤 생각이라고 공격을 하고 사람들은 예수만이 구원받는 길이라는 말을 아주 불편해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노방전도 그렇게 하진 않죠. 가정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전도를 해요. VIP를 그래서 우리는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많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타협 없이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말에 벙어리가 되어 있다면 예수께 나오질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예수가 유일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라는 말을 불편해하지만 그것보다 중대한 말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사람을 그 사람의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니 지옥과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거기서 벗어나서 천국과 영원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 진리의 말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영혼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선택이 뭐가 되어야 할까요? 이 8절,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다. 어떤 사람은 걸리고 넘어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선택이 뭐가 되어야 할까요? 오직 예수께만 생명이 있음과 예수만이 사람을 죄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가운데 이 진리가 분명하지 않는다면 예수께 우리 인생을 맡기시는 일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예수만이 죄의 소리를 자유케 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이미 그렇게 믿고 사는 저희들은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뭘까요? 예수께 날마다 나오는 일이에요. 예수와의 사귐을 위해서 좀 더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를 알기를 더욱더 기뻐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 그만한 그런 포션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시간과 열정과 관심과 결심,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그 일에 우리가 그만큼 드려야 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잘 건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과의 사귐이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살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을 우리가 그렇게 힘써야 되는 그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딱 두 가지인데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임을 세상에 증거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요, 빛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어둠에서 불러내셨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복음성가에서 보면서 할렐루야 했는데, 예, 주님이 우리를, 그죠? 예, 빛으로 부르셨으니, 예, 우리 찬송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조금 덜 환한 데서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어둠 속에 있었어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우리 가운데 어둠에 있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우리를 빛의 자녀로서 부르셨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다시 세상 어둠을 향해 가라는 것이죠. 어둠에 동화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을 때는 그게 어둠인 줄 몰랐어요. 근데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어둠이 어둠인 것을 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어둠으로 향해 가서 어둠 속에서 뭐를 바라요? 빛을 바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말씀과 행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빛 가운데 살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변화되었습니다. 그게 빛 가운데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떻게 주님과의 사귐으로 인해 우리가 어두웠던 그런 부분이 새롭게 되었는지, 그리고 새로운 도전과 회복과 회개가 있게 되었는지 그걸 나눠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웰컴하고 같이 있으면서 우리가 지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 생각을 합니다. 왜요? 아직 어둠이 있고 빛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빛이 있는 사람이 어둠이 어둠이라고 얘기해 주는 가운데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런 성도 간에 빛의 자녀들 간의 교제가 먼저 힘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힘을 받으시고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건축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데이비드 제르마야라는 목사님을 아시죠? 근데 그 목사님이 저술한 여러 책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책 내용 중에 이 메리 사운더스라는 선교사님 이야기에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 이 소말리아에 이제 선교사로 가셨는데 갓 예수님을 믿은 청년, 소말리아 청년을 이제 계속해서 양육을 해나가는 그런 일에 대한 그 잠깐 그 기록 있었어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메리 사운더스 이 선교사님이 이 정기적인 이 갓 탄생한 소말리아 청년과 이제 정기적인 그런 모임을 가져간 것입니다. 양육을 위해서. 근데 몰래 비밀스럽게 그 만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소말리아는 굉장히 익스트림 이슬람이스트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죠? 극단 과격 그 이슬람 분자들이 이제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몰래 이렇게 만나고 양육을 하는데요. 어느 날 그 이제 저녁 모임을 이제 가지면서 우리 이 젊은 그 청년에게 갓 탄생한 그 크리스찬 청년에게 이제 암송 구절 확인을 했대요. 암송 구절. 요즘에 암송 구절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예. 저도 제가 예 암송 구절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선 잘 못 하겠더라고요. 암송 꼭 이렇게 좀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으시고. 암송 정말 내가 암송을 하겠습니다 마음 먹으면은 힘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머리도 밝아지고 암송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중요한데요. 여하튼 이분이 지금 암송 구절을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암송 구절이 뭐였냐면은 이 시편 118편 2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날은 주께서 구원해 주신 날이니 우리가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그 말씀을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복음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고 하는 그 이제 같이 복음성을 이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 갓탄생한 청년이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쁜데 저 혼자 있을 때는 사실은 이런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선교사님과 다른 크리스찬과 이렇게 만나서 기쁜데 혼자 있을 때 말고 다른 크리스찬을 만나면은 같이 무엇을 할수 있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생각이 난 거죠. 1대1로만 이제 만나는데 근데 선교사님 말고 또 다른 크리스찬을 만나는 그런 경우도 앞으로 있게 되면 그렇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만나면 뭘 하는 거죠?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면 뭐라고 해주시겠어요? 그 청년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 줄수 있을까? 크리스천의 펠로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같이 모여서. 혼자서도 물론 주님을 섬기다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디자인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빌드업해 나가는 그 일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교제를 나누면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나와 내 가족과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면 that's it. 그게 사실은 요즘에 많은 풍토예요. 크리스천들의 그 모습이 많이 그래요. I just worship my God. Alone. 그게 that's enough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많이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가족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것에 끝난다고 생각하는 게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공동체, 지금 우리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팬데믹 때문에 바뀐 적이 없어요. 계속 되어가는 이 건축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러나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해야 하는 일인데 사람들은 스스로 탁 위드로우 시켜버렸어요. 자기 자신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크리스천이 만약에 이 갓탄생한 소말리아 청년 크리스천이 묻는다면 성도님에게 묻는다면 크리스천의 어떤 그런 정체, 그런 미션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미션에 대해서 우리는 펠로우십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는지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펠로우십을 우리가 원하는 것인지 우리 인생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건축을 해나가고 함께 건축을 해나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기에 가능하고 꼭 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함께 예수와 연결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 속에 세워가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세상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교회는 그렇듯 거룩한 지성소와 같은 것입니다. 그 교회는 지성소가 되어 어둠을 향해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던 바로 그 모습을 본받는 모습이에요. 교회가 어둠의 그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 들어가는 일은 빛이신 예수께서 이 어둠의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일과 같은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엄청나게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보시면서 각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에 성도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너희가 바로 빛이다. 그래요.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빛이 된 거예요.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어둠 속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들어갈 때 예수께서 이 세상의 어둠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거짓과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함께 예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 교회를 세상 속에 세워가는 일.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복잡해요. 구체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아주 분명한 그런 신학적인 그와 같은 그 토양 위에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좀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나타나실 때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보실 때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 손 꽉 붙잡고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시라고 제가 부탁드렸어요. 흔들어 대시면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좀 차리고 마음 단단히 먹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 또 우리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일상생활의 그 장단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중요해요. 그러나 일상생활의 모든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건축에 있는가를 알 때 그 하나하나의 일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으로서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기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더 새기시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